알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30일 드론 8기를 동원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아침 크이우 정권이 모스크바 시내 목표물들의 드론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드론 8기 가운데 3기는 전자전에 의해 제압돼 통제력을 잃고 의도했던 목표물에서 벗어났고 나머지 5기는 모스크바 지역의 판치르에스 지대공 미사일 체계에 의해 격추됐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남서부 지역 주민들은 당시 요란한 폭음에 이어서 석유가 타는 냄새가 났다고 말했고 일부 주민은 드론이 격추되고 연기 기둥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쇼바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새벽 이뤄진 공격으로 2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 가운데 1명이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습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들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지켜보는 것이 즐겁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이와 직접적인 연구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대공 방어체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자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과 관련해 많은 제한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 같은 원칙들이 우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체계와 장비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공 방어체계는 무기가 아니며 순수한 방어용 장비라면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가릴 방패가 있어야 하고 나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우리를 지원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조기경보체계가 러시아의 공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과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30일 국제해사기구 IMO에 5월 30일에서 6월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고 IMO가 밝혔습니다. IMO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북한이 이미 세계 항행경보서비스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IMO에 사전 통지를 보낸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IMO는 또 북한이 지난 29일 일본 해안경비대에 이와 관련해 항행 경보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면서 포괄적이며 실용적인 전쟁 억제력 강화 활동을 보다 철저한 실천으로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재선을 축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1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에르도안은 여전히 F-16에 있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면서 나는 그에게 우리가 스웨덴과의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구매를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대한 튀르키예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관련해 에르도안 대통령 측의 움직임이 기대되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를 그에게 제기했다며 다음 주에 더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회동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30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머스크 CEO가 회동해서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계속 확장할 용의가 있고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친 부장은 머스크 CEO에게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외국 기업들을 위한 좋은 사업 환경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또 상생 협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측이 위험한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초고층 건물이 만들어낸 스카이라인 장관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 뉴욕이 그 빌딩들의 무게 때문에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연구팀이 학술지 지구 미래 5월호에 실은 내용인데요. 위성 영상과 관련 자료 또 여러 수학적 가설을 두고 분석 연구에서 도달한 결론입니다.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등 세계적인 고층 빌딩이 자리한 맨해튼을 비롯해서 인근의 퀸스, 브루클린, 그리고 그 아래 스태튼 아일랜드까지 뉴욕의 5개 자치구 가운데 4곳이 심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세워진 고층 빌딩은 약 100만 개가 넘는데요. 지역의 지반 강도에 따라서 물론 심화 속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콘크리트나 철근, 유리 등 무려 1조 7천만 톤에 달하는 건물 무게가 1년에 1에서 2밀리미터 정도씩 땅을 압축시키고 있는데 특히 금융가가 모여있는 맨해튼 남쪽은 그 심화 속도가 더 빠르답니다. 뉴욕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 일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가 그 걱정에 경각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더 잦아지고 심해질 폭우와 홍수, 허리케인 피해도 예상하는 만큼 뉴욕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알고 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5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4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30일 수요일 북한은 5월 31일 수요일에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낍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9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이 많이 낀 날이고요. 동해상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2m까지 오후에 물결이 더 높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합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1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27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15도에서 25도, 개성 16도에서 27도, 함흥은 12도에서 24도입니다. 원산 14도에서 22도, 청진은 12도에서 23도입니다. 끝으로 해산 지역은 6도에서 2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30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남미 국가연합 정상회의가 9년 만에 브라질에서 개최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폭력 사태가 발생한 코소보 북부에 나토 평화유지군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발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31일 일찍 모스크바를 겨냥한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지역에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수도인 모스크바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공격에 사용된 드론이 여러 대군요.
네, 러시아 국방부 설명으로는 8대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보안 당국이 관여하는 텔레그램 채널 바자는 25대 이상이 공격에 가담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누가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지 주체를 지목했군요.
네, 성명을 냈는데요. 우크라이나 공격이었다고 지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 8대 중에 5대를 요격했고 통신 교란으로 3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피해 상황 볼까요?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까?
네, 세르게이 소반인 모스크바 시장이 30일 두 명이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뭐 입원할 정도 부상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피해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반인 시장은 이번 공격으로 파손된 시내의 고층 건물 이 두 곳에 살던 주민들은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공격 배후로 지목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반응 볼까요?
네, 이 러시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덜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30일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걸 지켜보고 돼서 우리는 기쁘다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모스크바가 전에도 드론 공격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달 초에 이 대통령궁 상공에서 드론 두 대를 격추했다면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러시아 테러라고, 우크라이나의 테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걸 즉각 부인하면서 확전을 노린 러시아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네, 러시아 정치권에서 반응이 나왔군요.
네, 이 수도 모스크바가 드론 공격을 당한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막심 이바노프 의원은 이번 사건이 2차 세계대전 이래 모스크바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공격이라면서 이제 그 어떤 시민도 이 새로운 현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러시아 방공망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모스크바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그런 문제 제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 매체와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매우 큰 나라로 방공망이 있어도 드론이 침투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쪽 상황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오도 30일 대규모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란제 자폭 드론은 샤히드 20대 이상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명피해도 있었군요.
네, 우크라이나 관리들 말에 따르면 파괴된 러시아 발사체 파편이 이 아파트 건물에 부딪히면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네, 지구토론을 이번에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서 아주 중요한 영내 회의가 열리는군요.
네, 30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남미 국가연합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남미 국가연합은 우나스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회의가 9년 만에 열리는 거라고요.
네, 2014년 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이 우나스루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12개 나라가 회원국이었는데요. 그간에 거의 다 탈퇴하거나 제명돼서 정식 회원국이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수리남, 가이아나 등 4개의 나라에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다시 가입했습니다.
브라질은 이 우나수를 처음 만들 때 회원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우나수루가 지난 2008년 이 당시 이 루이시스 이나슈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 남미 국가들 결속을 꿈꾸면서 주도한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브라질에 극우 보수 성향의 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브라질이 우나수루에서 탈퇴했습니다.
네. 하지만 룰라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이 우나수루도 다시 빛을 보는 그런 모양새네요.
맞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취임 뒤에 주요 외교 정책 가운데 하나로 우나스루 재건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남미 국가들 번영과 안정, 협력, 대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러면서 9년 만에 정상회의를 다시 개최했습니다.
네, 자 우나스루 정상회의에는 어떤 나라가 참석합니까?
네, 브라질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기존에 옛날에 있었던 1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정정이 불안한 페루는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대신에 정부 강요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중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이 마두로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하는 겁니까?
네, 참석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이 부정선거 논란으로 미국 등 일부 나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는데요.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외교 무대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특히 29일 브라질에 도착해서 룰라 대통령과 별도 정상회담은 했는데요. 두 나라 사이의 정상회담이 열린 건 지난 2015년 이후에 8년 만입니다.
네. 자,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회담, 비공개 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두 정상은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다시 한 것이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룰라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 들어보죠.
네, 아마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과 대화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걸 믿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재개 또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또 이 마두로 정권에 대한 미국 태도도 비난했습니다.
네, 어떤 비판이었습니까?
네. 베네수엘라 국민이 마두로 대통령을 선택했다면서 이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900여 개의 제재를 지적하면서 이게 지나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 이야기도 들어보죠.
네, 우리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남미 정상들에게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룰라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가 이 브릭스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브릭스라 그러면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섯 나라로 이뤄진 경제 협력체입니다.
네, 지금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최근에 폭력 사태가 일어난 동유럽 나라 코소보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나토 합동군사령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코소보에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명령에 따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신중한 조처라면서 폭력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코소보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29일에 코소보 북부에 있는 도시 지베찬에서 현재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시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막던 경찰과 평화유지군이 주민들과 충돌하면서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평화유지군이 한 30명 그리고 주민들이 한 50여 명 다쳤다고 여러 언론이 전했는데요. 그러자 나토가 평화유지군 병력을 더 배치하는 겁니다.
예, 주민들이 왜 시청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까?
네, 지난 4월에 치른 선거에서 뽑힌 이 알바니에게 시장이 지난 주말에 시청 건물에 들어갔는데요. 그러자 여기 반대하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시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현지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4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투표율이 약 3%에 불과했는데요. 이렇게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불참한 선거를 통해 이 지베찬을 포함해 주변 4개 지역에서 알바니아계 시장들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코소보와 인접한 세르비아 사이 문제와 또 연관이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알바니아계가 나중에 코소보가 원래 세르비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에 세르비아의 강압 정책에 저항하는 무장 봉기가 났습니다. 이후에 세르비아가 무력 진압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많은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토가 군사적으로 개입했고요. 결국 세르비아군을 코소보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후에 코소보가 2008년에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세르비아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 두 나라 사이의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바니아계 주민들은 이슬람 신자가 많고요. 세르비아계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네. 자, 뉴스 보도를 보면요. 특히 코소보의 북부 쪽 상황이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세르비아와 접한 코소보 북부에서는 세르비아계 주민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세르비아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 코소보 정부 정책에 저항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지역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이 자동차 번호판도 세르비아 번호판을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소보 정부가 이걸 자국 번호판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면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코소보, 세르비아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합니까?
네,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코소보는 코소보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세르비아 대통령을 비난했고요. 반면에 세르비아는 코소보가 이 새 시장들을 취임시켜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 반응 보겠습니다.
네, 먼저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고위 대표는 유럽 안에서 또 다른 분쟁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세르비아 코소보 두 나라에 즉각 무조건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코소보 정부에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러시아 외교부는 이 코소보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결정적인 조처를 촉구하면서 이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모든 사태의 책임을 돌리는 걸 중단하라고 서방 측에 요구했습니다. 중국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코소보의 임시자치기관들이 일방적 조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EU 회원국 대부분은 코소보를 독립국가로 승인했는데요.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용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지만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의회 표결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른 대가를 잊어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그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이 됐는데 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28일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는 가까스로 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강경파의 반발이 여전해 의회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공화당 내의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네. 자, 그러니까 부채 한도 합의안이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위해서 책상에 오르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더 남은 거네요.
맞습니다. 31일 하원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먼저 30일 오후에 하원 규칙위원회가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네.
보통 규칙위원회는 하원 지도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올해는 좀 다릅니다. 메카시 의장이 하원의장이 되기 위해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는 조건으로 강경보수 의원들을 규칙위원회에 포함시켰는데 이 규칙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의원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규칙위원회 소속인 칩 로이 의원은 트위터에 이번 합의안은 좋은 거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년 동안의 정부 지출 동결과 실질적인 정책 개혁이 없는 것에 대해 4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랠프 노먼 의원은 이번 협상은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 지출 삭감 없이 4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건 우리가 동의했던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메카시 하원의장은 그러면 하원에서의 합의안 통과 어떻게 전망합니까?
메카시 의장은 29일 기자들에게 합의안 통과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하원의석은 222대 213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과반의석의 표가 필요합니다. 메카시 의장은 현재 내부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상원에서는 마이클 리 의원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원은 51대 49,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메모리얼 데이 연휴 후 의원들이 복귀하는 대로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대선 출마를 밝힌 공화당의 경선 후보도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요?
네. 지난주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합의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디센티스 주지사는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이 있기 전에 미국은 파산으로 향하고 있었다면서 합의 후에도 미국은 계속 파산을 향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를 좀 더 나은 상황에 놓기에 매우 미비하다며 비판했고요. 한편 같은 공화당 내의 유력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부채 한도 협상안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이렇게 적잖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은 어떤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기자들에게 의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면서 투표가 언제 시작될지는 볼 것이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당의 일부 진보 의원이 반대할지 모르지만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도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진보 성향의 라울 그리잘바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잘바 의원은 특히 부채 한도 협상 조건으로 일부 에너지 사업 승인 과정을 신속하게 변경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의 합의를 이룬 이 부채 한도 상향 법안에 에너지 관련 규정 말고 또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총 99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은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대신 2024 회계연도에는 비국방 분야의 정부 지출 동결, 이듬해인 2025년에는 전체 정부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고요. 푸드 스탬프라고 불리는 정부의 식품 보조 프로그램 스냅 수요자에 대한 근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자, 재무불이행 사태를 막으려면 이 법안을 빨리 그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앞서 정부의 현금이 소진되는 시한을 6월 1일로 제시했다가 나흘 연장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주 의회에 서한을 보내 6월 5일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할 만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올해 1월 상한선인 약 31조 4천억 달러에 도달했고요.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통해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아왔습니다. 부채한도 합의 타결 소식에 금융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만약 합의안이 의회 통과에 실패해 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29일 월요일에 그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은 전쟁터에서 숨진 미군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네.
미국 전역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추념 행사가 열리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헌화 후에 연설을 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군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필요하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서 군인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렀던 대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가 많은 의무를 갖고 있지만 특히 해외에서 전사에 돌아오지 못한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 이야기도 꺼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보호의 8년 전 죽음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군에서 희생된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호 바이든 씨는 지난 2015년 46세의 나이로 뇌종양으로 숨을 거뒀는데요.
네.
보호 바이든 씨는 주 방위군 소속으로 지난 2008년 이라크전에 참전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종종 보호 바이든 씨의 죽음에 관해 얘기하면서 아들이 이라크에서 복무하던 시절 발생한 폭발로 인해 공기 중 유해물질을 흡입했고 이 때문에 교모세포종이라고는 뇌종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메모리얼 데이가 이렇게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또 비공식적으로 여름철이 시작되는 그런 날로 보기도 하죠.
맞습니다. 국립묘지를 비롯한 관련 행사장은 엄숙한 분위기지만 많은 미국인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를 해먹고 해변 등지로 여행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립니다.
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여행객들도 상당히 늘어나고요.
맞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AAA는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4,2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여행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7%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처가 올해 완전히 풀리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자동차협회는 특히 항공 여행 예약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항공 여행 얘기를 하시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이 항공기 결항 사태가 아주 자주 일어났다는 생각이 나는군요.
맞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항공 교통 시스템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작년 메모리얼 데이 주말엔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지만 올해는 대체로 큰 혼란 없이 여행객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자동차협회 측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이 여행을 계획하고 더 일찍 예약하고 있다면서 이번 여름 여행 시즌은 특히 항공여행의 경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도 공화당에서 후보 출마 공식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공지능을 통한 가짜 정보가 또 대선과 관련해서 큰 골칫거리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엔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이 가짜인지 혹은 진짜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영상이 올라온 겁니까?
예, 먼저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본떠서 만든 가짜 영상이 있습니다.
네.
이 가짜 영상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클린턴 전 장관은 나는 실제로 론 디센티스를 많이 좋아한다면서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그는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가짜로 만들어진 영상인지 모른다면 유권자들은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를 공격하는 연설을 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만들어져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직접 이런 가짜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 CNN 방송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는데요. CNN 방송 진행자의 모습에 딥페이크 기술로 입힌 목소리를 입힌 가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타운홀 미팅을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관중이 환호를 보내는 중에 진행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송을 찢어놨다고 말하는 영상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 가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예전부터 이 주요 선거를 앞두고 가짜 정보가 퍼졌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또 발전된 기술로 가짜 정보가 영상으로까지 만들어지고 더 정교해졌다고요.
네. 소위 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위조 영상을 포함한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더 쉽고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건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에 특정 입력값을 주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이에 맞춰서 결과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예.
최근 유명세를 탄 챗GPT가 바로 이런 인공지능이죠. 가령 시 혹은 에세이를 써달라고 하면 이에 맞춰서 시나 에세이를 써주고요. 미드전이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입력값을 넣으면 그에 맞춰서 이미지를 제작해냅니다.
예.
이런 기술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여성들은 20세기 들어서야 투표권을 완전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여성들은 투표권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연방의회에도 진출했습니다. 현재 여성 의원들이 연방 상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원 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 네 번째 순서로 상원에서의 여성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Okay, we're happy to welcome our new senators this morning. Our former colleague Lamar Alexander used to say it.
2022년 11월 5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해 중간선거에서 새로 뽑힌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의회에서 환영했습니다. 이들 공화당 상원의원 5명 가운데 KT 보이드 브릿 의원이 있었는데요. 그는 현역 여성 상원의원 25명 가운데 가장 최근에 선출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연방 상원의원직에 오른 여성은 모두 59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처음 상원의원이 된 사람은 민주당 소속 레베카 펠턴 의원입니다. 1922년 10월 3일 조지아 주지사는 공석이 된 상원의원 자리를 메울 사람으로 레베카 펠턴을 지명했습니다. 펠턴 의원은 이에 10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재직했습니다. 지명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첫 여성 상원의원은 아칸소주의 해티 캐러웨이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상원의원인 캐러웨이 의원은 앞서 사망한 남편 세디우스 캐러웨이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채울 후임자로 지명돼 1931년 12월에 취임했고 다음해 1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We hear the criticism that too many scientists and engineers are being diverted into the space field.
1949년 미국 의회 역사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운 여성 의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1948년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메인주의 공화당 소속 마거릿 스미스 의원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상원의원이 되기 전인 1940년 6월부터 1949년 1월 3일까지 연방 하원의원이었습니다. 이로써 스미스 의원은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모두 역임한 첫 여성이 됐습니다. 여성 상원의원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오래 재직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그는 2022년 11월 4일로 재임 30주년을 맞았고 바로 이튿날 최장기 재직한 여성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1985년 1월 3일 상원은 오랜 기간 밥돌 상원의원을 위해 일했던 조앤 코시를 사무총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는 첫 여성 상원 사무총장으로 1987년까지 재직했습니다. 상원은 또 1991년 1월 3일 사상 처음으로 여성 경위장을 뽑았는데요. 바로 마사포프 경위장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원위원회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 네 번째 시간으로 상원에서의 여성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공격하고 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1940년 5월, 나치군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점령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군은 프랑스 북부로 깊숙이 진격하는 독일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무너지고 이제 히틀러와 독일 동맹국들에 대항하는 나라는 영국뿐이었습니다. 오직 영국 해연만이 천하 무적 같은 독일군과 영국인을 분리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즉각 영국에 대한 맹렬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그해 여름 내내 독일과 영국 항공기는 영국 해협 상공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파시스트 군은 우호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을 연이어 굴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소련 역시 계속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여전히 중립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정세에서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같은 친선 국가들이 폭격당하고 침략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며 그저 지켜만 볼 만큼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도 고민입니다. 미국인들이 암울한 국제 상황에서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다른 걱정이나 문제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신문 발행인 윌리엄 앨런 화이트가 이끄는 일부 미국인은 미국이 즉시 영국을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1위원회와 같은 단체들은 미국이 유럽의 또 다른 유혈 사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영국을 돕고 싶어하는 미국인들과 중립을 지키려는 미국인들 사이의 투쟁은 전통적인 정당 노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한 일부 지지자는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당원들 가운데 일부는 루스벨트 대통령 외교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1940년 대통령 선거 운동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공화당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에 맞서 선거운동에 나설 몇몇 인기 있는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처음에는 이 후보들이 끝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웬델 윌키라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가 갑자기 큰 지지를 얻었고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194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웬델 윌키 후보가 뜻밖의 큰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웬델 윌키 후보는 인디애나주 출신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윈델 윌키 후보는 친절하고 유능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연설도 유창하게 잘했고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도 좋았습니다. 정직해 보이는 외모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야말로 준비된 대선 후보였습니다. 윈델 윌키 후보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무섭게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여러 사회 문제에 관해서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윈델 윌키 후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윌키 후보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앞서 치른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이 전통적인 공화당원이 아니었습니다. 윈델 윌키 후보가 걸어온 정치 행보를 보면 윌키 후보는 루스벨트 대통령 못지않게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윌키 후보는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리더십 변화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화당의 웬델 윌키 후보와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가 말로 싸우며 선거전을 벌이는 동안 영국 해협에서는 독일과 영국 항공기가 총알이 오가는 실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국 총리는 더는 영국 혼자서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당장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쟁과 관련된 어떤 조처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영국의 다급한 호소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상황을 웬델 윌키 공화당 대선 후보와 논의했습니다. 윌키 후보는 대통령이 영국 해군에 군함 50척을 지원할 때 이를 비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웬델 윌키 공화당 후보는 또 루스벨트 대통령의 선발 징병법을 지지했습니다. 이 법은 필요한 경우 즉시 징집할 수 있도록 미국 청년들에게 의무적으로 징병 명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루스벨트 대통령과 윌키 후보는 미국이 갈수록 더 많이 전쟁에 개입하는 상황이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결과가 뻔한, 질 게 뻔한 싸움을 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t's been a while. How have you been?
I've been hanging in there, but honestly, it feels like I'm fighting a losing battle lately. Life has been throwing one challenge after another at me. How about you?
I can totally relate. It seems like no matter what I do, things just keep getting tougher. It's exhausting to constantly feel like I'm on the losing side, you know?
Absolutely. But you know what? Even if it's a losing battle, we can still learn and grow from the experience. We might be fighting a losing battle, but we won't give up easily.
존을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 물었더니 지는 게 뻔한 싸움을 하는 느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It feels like I'm fighting a losing battle lately. Fighting a losing battle.
지는 싸움을 하다 사는 게 힘들어서 지금 사는 삶이 질 게 뻔한 싸움이라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Even if it's a losing battle, we can still learn and grow from the experience.
Even if 비록 뭐뭐 할지라도, even if it's a losing battle, 지는 경기라고 할지라도,
we can still learn and grow from the experience.
경험을 통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Even if it's a losing battle, we can still learn and grow from the experience.
지는 경기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We might be fighting a losing battle, but we won't give up easily. We might be fighting a losing battle.
우리가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도
we won't give up easily.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Won't, will not.
같은 표현이죠.
We won't give up easily.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We will not give up easily.
자, 그럼 느린 속도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been a while. How have you been?
I've been hanging in there. But honestly, it feels like I'm fighting a losing battle lately. Life has been throwing one challenge after another at me. How about you?
I can totally relate. It seems like no matter what I do, things just keep getting tougher. It's exhausting to constantly feel like I'm on the losing side, you know?
Absolutely. But you know what? Even if it's a losing battle, we can still learn and grow from the experience. We might be fighting a losing battle, but we won't give up easily.
대화 해석해 보죠.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냈어요?
I've been hanging in there. Hang in there.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I've been hanging in there.
버티고 있어요. Hang, 매달리다라는 뜻이죠. Hang in there. 거기에 매달려 있다라는 말이니까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어요. 견디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힘들게 버티고 있어요.
I've been hanging in there.
상대방에게도 이렇게 위로할 수 있겠죠. 버티세요. 견디세요.
Hang in there. You hang in there. It feels like I'm fighting a losing battle lately.
최근에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Life has been throwing one challenge after another at me.
삶이 나에게 challenge, 시련을 one after another, 줄줄이 throwing at me, 던지고 있어요.
Life has been throwing one challenge after another at me.
삶이 나에게 시련을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How about you?
당신은 어때요?
I can totally relate.
완전히 공감합니다.
I can relate.
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Relate. R-E-L-A-T-E.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니까 어떤 것에 공감한다, 이해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I can relate. I can totally relate.
완전히 공감합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의 매일 영어, 질게 뻔한 싸움을 하다.
Fighting a losing battle.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